오늘 주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장맛비가 그치면서 서서히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의 문턱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태울 듯이 쏟아지는 이 태양을 버티면서 심어놓은 작물들이 알차게 그 내실을 키우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이 여름은 소망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벌써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태양빛처럼 비춰주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서 익어가야 하는데 잘하는지도 모르게 흘러버린 시간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계절의 힘이 자랄 것들을 넉넉히 키워내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듬직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신으로 떨어져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 교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주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혼인하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이 셋을 남기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애달픈 부름을 외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 고멜과는 달리 선지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이 호세아는 안타까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신앙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 바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굽신거리기도 하죠. 참 비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제국의 노예였던 이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느새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의 노예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죠. 반면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게 보여도 또 듣기에 힘겹고 따르기에는 더 쓰라린 말씀이라고 해도 꾹꾹 그 말씀을 삼켜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절망하던 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으실 것처럼 아주 매섭고 강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라고 손가락질받던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시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표로 하나님은 음란한 중에 낳았던 새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이따가 예한이 축복할 건데 또 류하늘 자매의 뱃속에는 바다가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명도 심지어 예쁜 이름으로 짓죠. 그렇죠? 의미 없는 저주의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이 담긴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저주가 담긴 이름들을 지어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심판을 선택했다라는 뜻의 이스르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로루하마. 로가 부정사예요. 부정이 앞에 붙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로 암미.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런 저주의 이름들을 지어주세요. 아, 그럼 이 자녀들은 정말 저주받았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곰씹어 볼수록, 자, 이 이름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왜 300년간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요? 그 자녀에게 주신 이름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역대 퓰리처상 수상작 사진들을 보면은요, 어린이 사진이 유독 많습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곳에서 이 생명이라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로를 떼어내고 암미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잿더미가 된 땅 위에서 순백의 꽃이 피어오른 그런 모습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자기의 이름처럼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붙듭니다. 그 믿음이 고멜이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말씀에 순응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비유들을 읽어보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비유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알맞은 법인데 적절하지 않고 생뚱맞은 비유는 오히려 이 메시지를 흐리도록 만들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그냥 표독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친구예요. 한 친구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죠. 빵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부탁을 귀찮아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후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랑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르다 보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라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날까지도 교회에는 금식기도, 40일기도, 100일기도, 1000일 작정기도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처럼 그냥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달갑지 않은 불편한 부탁일 뿐일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악한데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물며 악한 우리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쓰듯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늘 사랑과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고백과 함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멈추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구하다 보면은 지쳐서라도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헛된 바램뿐만은 아니었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신다거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전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 그 핵심이 담겨 있죠.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누구이신지,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을 보면은요, 그 위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따라 하면은요, 비로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먼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의 응답 이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들, 뭐 친구의 비유, 또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귀찮아할 때가 있고, 또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롭지 않은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다르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유에서 보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조르고 때를 써야만 마지못해서 손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이기도 하죠. 때를 써야만 하고 값을 치러야만 하고 자격을 갖춰야만 주신다면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내 것을 다 주어도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이기 때문이죠. 자, 기도의 두 번째 전제는요, 기도의 목적을 또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또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만 기도를 가르칠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기도하죠. 딱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 해결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뒷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께 구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돈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당면한 문제 해결 대신에 성령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그분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십니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은혜의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이라는 현실의 그 권력 너머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메마르기만 한 이유는 이 성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탓이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요, 단 한마디 말씀에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단 한마디 말씀에도 억눌렸던 삶이 용납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결코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건져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불안한 자기 감정의 위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뛰어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더없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 지능이나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응답되어지는 기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야만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워하는 스스로 노예된 종의 영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가려진 것들이 밝혀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향하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바알을 향하던, 풍요를 향하던, 내게 필요한 것들을 향하던 그 걸음을 멈추게 된다고요. 또한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요, 성령을 가이스트, 즉 정신이라고도 풀이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거나 그 가르침과 역사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음식 규정, 절기 규정과 같이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나 또 천사 숭배와 같은 헛된 것들에 눈이 팔리고 또 귀가 팔린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사로잡혔죠. 한번 거기에 붙잡히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입대어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건져내고 사람 사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소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 속에 찌들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부와 명예를 구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이들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보화로 삼고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서 있던 삶의 자리가 무척 사나웠습니다. 포로에서 갓 돌아온 땅은 황폐하기 그지없죠. 아무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또 회방하고 괴롭히는 이들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그럴 때 세상은 힘을 갖고 부와 명예를 얻으라고 유혹하죠. 우리도 그런 유혹에 솔깃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께만 듣고 또 주님의 말씀만 그 양식을 먹으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겠노라, 그렇게 살겠노라 인생을 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평화가 온통 깨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호세아의 고백이죠. 여러분, 호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혼인하라고 하셔서 혼인했는데 배신하고 떠나갔죠? 심지어 자녀들은 내 자녀도 아닙니다. 간음에서 낳은 새 자녀를 떠맡게 됐습니다. 세상 말로는 쫄딱 망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서에서 말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답으로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께 듣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삶에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히려 막 뱀이나 전갈 이런 것을 던져주는 불의한 세상과는 달리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토록 사나운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듯이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누리의 우리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무르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헛된 철학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호세아처럼 시편 기자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